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35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저보다 조금 잘생긴 염상만 목사님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여는 새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보다 아들이 잘생겼죠? 제가 잘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 만약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 제가 한 대학에 교수들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대학교가 다섯 개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한 760명 정도 돼요. 근데 교수님들이 다 참여하진 않았고 한 680명 정도 이렇게 저 충청북도 단양이라는 곳에서 대명콘도라는 곳에서 이렇게 교수님들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의 타이틀이 행복한 우리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북에 행복한 우리 대학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총장님부터 다 교수님들도 글을 쓰시고 이런 글들을 꼼꼼하게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고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들 이 행복한 우리 대학이라는 슬로건이 행복한 우리 대학이라는 그 슬로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행복한 대학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책임이 교수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진짜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대학 그런 말이나 슬로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대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냐. 뭐 그 교수님들이 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다 틀리십니다. 다 틀리셨습니다. 교수님들이 먼저 행복해지셔야 그 다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를 행복하게 합니까?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한 사사람을 만들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 말고요. 그런 예수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여전히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알아들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틀란타에서 목회자들 세미나 하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일주일 동안 강해를 했는데 로마서 진짜 강해 잘 정리된 거 듣고 싶으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당장에 다 찾아볼 수 있다.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다. 진짜 말씀을 살아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낸 사실이 없다면 그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은혜 받은 사실이 뭡니까? 삶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삶이 안 변한다면 그 은혜는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들이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예수,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고 경험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시는, 예? 이런 삶이 여러분과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 아테네라는 곳에,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거기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거기엔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말로 때려눕히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철학의 도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갔다가 그 큰 운동장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설교를 가장 망치고 엉터리로 설교한 데가 거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철학자들 앞에서 잘난 체를 좀 하고 싶었어요. 뭐 대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였다고 쩝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뭐라 했냐, 말쟁이가 왔다, 말쟁이.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가서 머리를 깎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 후에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변화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될 때 그 기쁨은, 구원받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뭐 연초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용서에 대한. 그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범죄를 하거든 너희들은 그 사람만 상관해서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참을 시키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이런 얘기를 제자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그 18장 21절에서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일곱 번이나 죄를 용서해 줄까요? 어떻게 해 줄까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근데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형제가 네 앞에서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70번에 7번이 뭐 계산을 해서 몇 번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을 하거든 용서해줘라. 두 번째도 용서해줘라. 세 번까지는 용서해줘라.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잖아요. 3, 3번 딱 이거. 예? 세 번까지는 해줘라. 네 번째도 용서해줄 바에는 차라리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 그러니까 네 번씩이나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속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보다 훨씬 횟수가 많은 일곱 번을 용서해 줍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용서해야 되는 거 알겠지만 그렇게 막 일곱 번씩 잘못을 하고 죄 짓는 저런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흔 번에 일곱 번씩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무슨 비유를 들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탕감을 해줬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자기는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틀어잡고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자기는 갚을 길 없는 용서를 받고 나서 자기에게 조금 죄를 지은 자기에게 갚지 못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결론으로 중심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중심이라는 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회사에 나와서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난 부부싸움만 하면 지겨워 죽겠어. 우리 마누라는 부부싸움만 했다 하면 히스토리칼해져. 그러니까 친구가 아, 이 사람 아, 히스테리칼이지 무슨 히스토리칼인가. 아니야, 우리 마누라는 부부싸움만 하면 전에도 그랬지 또 그랬지 언제 그랬지 언제 그랬지 다 기억했다가 그것 가지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랬거든요. 집사람한테 막 전에도 당신 그랬지 전에도 그랬지 전에도 그랬지 그랬더니 날 똑바로 쳐다보니 그러더라고요. 난 예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네.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데 내가 용서 안 해주는 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마다 이래요. 사람들마다.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는 철필로 돌판에다 새기듯 아주 얼마나 명확하게 새기고 거기다 또박또박 새겨놓는지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남한테 준 상처는 무슨 상처를 지은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든 싫든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냥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상처를 받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나도 내가 아무리 분명하게 살고 아무리 정확하게 살아도 어떤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가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를요 계속 마음에 꼬깃꼬깃 쌓다 보면 이게 뭐가 됩니까? 마음에 미움이 됩니다. 증오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아주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깊으면 마음의 병이 듭니다. 더 깊어지면 육신의 병도 생깁니다. 예? 더 깊어지면 거기서 정신적인 문제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든 싫든 받는 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진짜 힐링이 있습니다. 그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는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달란트, 1만 달란트 비유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마지막 결산할 때 이와 같으니 하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자기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백대 내려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과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만일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네 마음은 이미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옥 경험하기 원하세요?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육신의 병도 되고 마음의 병도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진짜 용서를 하고 그 용서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달란트는 달란트는 금화예요. 금화. 그리고 거기에 데나리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데나리온은 은화입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은 밀. 그러니까 진짜 밀. 밀 16개가 올라가는 무게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이게 34kg, 1달란트가 34kg인가 그래요. 1달란트가. 근데 그냥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내가 이렇게 다 여기 계산을 해가지고 왔는데, 예? 한번 읽어드릴까요?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드라크마가 데나리온이거든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종일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그런데 예?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예? 1달란트를 벌으려도 6천 일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1만 달란트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받은 용서, 너희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그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그 가치가 비교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값은 생명입니다. 생명.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 바꾼 겁니다. 이 생명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진짜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베푸신 구원이, 그 주님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형제를 용서하는 게 뭐냐면, 형제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떤 용서로 용서하셨는지, 예? 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용서를 뿌리로 해서 피어난 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도 언제 용서를 받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 부어주신다는 말은 하늘에서 영어로 말하면 푸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찔끔 붓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폭포수 같은 사랑을 쏟아 붓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랑을 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입니다. 용서. 여러분 정말 이 용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1만 달란트가 아니고요, 정말 갚을 길 없는 은혜. 예? 제가 어제도 그 박종호 형제가 부른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 아까도 얘기했죠.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 근데 제가 제일 첫 번째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입니다. 저는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김장환 목사님하고 부교역자들이 아주 좋은 부교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가든 뭐 언제 가든 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받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서울로 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 때입니다. 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거의 그냥 돌아서다시피 해서 한 9년이라는 시간을 아버지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이 목사님이 야, 난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성경을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좀 비꼬는 얘기로 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그러니까 저는 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정말 행복해하고 이렇게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 대학부 청년부 전도사로 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공급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딸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 근데 그 우리 동네 사는 데가 이렇게 판자촌이거든요. 그 판자촌에서 그 사고를 낸 그 사람도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보다 조금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한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고 월세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 깡패같이 생긴 덩치 크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 방을 빼서 줬습니다. 이 사람은 조그만 그 픽업이라는 뒤에 이렇게 뭐 짐을 싣고 트럭을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줄 돈이 없으니까 그 세를 빼서 주고 그리고서 그 합의금으로 그걸 주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짓을 그 목사님 하는 짓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참고 참았던 이게 막 속에서 폭발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나쁜 말로요. 저런 것도 목사라고. 그런데 그날 또 목사님이 목사님 집에 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책을 불태우고 있어요. 책을. 그래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리고 여쭤봤더니 이단 서적을 태운다는 거예요. 이단 서적을 가지고 있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단 서적을 안 읽으면 누가 읽어? 목사가 이단에 대해서 연구 안 하면 누가 연구를 해? 이야 저 사람 저거 진짜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구나. 야 내가 이거 덫에 걸렸구나. 덫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방 좀 다니고 저녁에 설교하라고. 수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막 신방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목구멍까지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걸 참았어요. 너희 목사 가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다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막 치밀어 오르는 걸 참고 참았습니다. 네, 그걸 꾹 참고 설교 다 끝내고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우리 연 목사하고 제 아들만 둘이거든요. 지금 35살 먹은 그 아들이 있는데 둘이 밖으로 나갔어요. 놀러. 그런데 저 연 목사가 방으로 툭 튀들어오더니 엄마 아빠 애기 다친 것 같아. 그러니까 집사람이 뛰어나가서 애를 안고 들어오는데 거기 판자촌이었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애기가 코피 흘리는 것 같아. 그리고 방으로 안고 들어왔는데 그냥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걸레처럼 너덜너덜너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쾅 벽에 부딪히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막 몸을 부들부들 떠는데 마치 이 머리는 진짜 이만한 해머로 한 대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것으로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거든 헤아리지 말라. 너희 헤아리는 그것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진짜 너무나 생생하게 마치 그냥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 말씀을 딱 받고 제가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온몸에서 막 식은땀이 막 나는데요.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제가 못 갔습니다. 그 우리 교회 대학생 하나가 안고 뛰어가서 애를 그냥 이렇게 대충 꼬맸어요. 그래 꼬매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 사고가 난 데가 어떤 데냐면 위에 천주교인 집인데 그 천주교인이 집을 지으면서 길을 판넬이라는 걸로 막아놨어요. 이렇게 베니어판. 근데 그 베니어판에 막 대못이 이 손가락만한 것들이 막 삐죽삐죽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태식 목사님 이렇게 살짝 지나가고 우리 작은 아들이 거길 지나가려고 비비적비적 하다가 판넬이 그냥 얼굴로 쓰러지면서 그 못이 여기 찍히면서 그냥 코가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요 위로 0.0 몇 미리만 올라가면 여기가 급소래요. 거기 찔리면 즉사한대요. 그리고 좌우로 몇 센치만 가면 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정조준하신 이유가 있지. 네,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집사람하고 천주교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교회 전도사인 거 다 아시고 저는 아이 치료할 돈이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염려마시라고 치료 다 해드릴 테니까 조금 더 염려마시라고. 근데 안 내려와요. 안 와요. 5일이 지나도 안 오고 일주일이 돼도 안 오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하루는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열 몇 명이 오셨는데 삥 둘러 앉아서 어떤 집사님은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나서 전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소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 제 동생 막내 동생이 건축업을 하는데 고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치료비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다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제 속에서의 성령님이 너 다른 사람 판단했지 비판했지 너는 어떻게 하나 한번 내가 보고 싶다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찾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들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만큼이 사특하냐면 내가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내 주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애를 안고 있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다 덮어씌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용서해 주자 하면 용서해 주고 당신이 고소하자 하면 당장 고소할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훌쩍 울더니 우린 더 큰 죄도 용서받고 살았는데 용서합시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집사님들이 다 울면서 돈을 몇만 원씩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치료를 했거든요. 그 돈. 하나님이 증인이시지만 그 사람 우리 아이한테 돈 한 푼 안 줬습니다. 제가 교회 전도사인 거 알고. 그런데 그 후가 더 문제예요. 그 후. 이제 아이는 대충 치료를 하고 뭐 이랬는데 우리 애가 아닌데도 남의 애가 우는 울음소리만 나면 그 다음에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온몸에서 막 진땀을 막 흘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게 외상 후 증후군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심각한 병이래요. 외상 후 증후군에 한번 걸리면 대부분 저 월남전이나 이런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마약 중독자가 된대요. 근데 난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마약 중독자 아니고 예수 중독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막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진땀을 흘리면서요. 그 다음에 이 마음에서는요, 그 목사에 대한 미움, 증오, 온갖 막 악한 마음들이 막 나온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 목사님만 아니었으면 이게 아닙니다. 그 새끼, 그 나쁜 새끼, 개쉐이, 더러운 놈,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하는데 그 더러운 자식, 막 이런 욕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왼쪽 가슴은 마치 이렇게 면도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한대요. 그게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 울음소리만, 애만 울음소리만 나면 그냥 제가 거의 초죽음이 되니까. 그러다가 몸져 누웠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웠는데 어느 날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막 기다시피 이 강달생 앞에 기어서 나갔습니다. 제가 기어서 나가서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애 끓는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아예 이 생각이 나지도 않게 지워버려 주시든지 내 머리에서, 아니면 진짜 용서하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막 온 마음에 땀이 다 젖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한 2시간 지났어요. 2시간.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잠잠히 묵상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제가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주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들 코 그 3cm, 5cm 찢어진 것 때문에 네 가슴이 찢어지지. 죽을 만큼 아프지. 나는 네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을 때 채찍으로 얻어맞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너 알아? 그 순간에 갑자기 제가 그냥 두 손을 들고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코 찢어진 것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감사의 기도를 막 제가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갑자기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난 이런 관념은 잘 안 하는데 뭐가 샥 빠져나가는 것처럼 싹 나가는 것 같았는데 몸이 그냥 너무 가벼운 거예요. 아픈 게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꼴도 있고 그렇게 보기 싫고 그렇게 막 속에서 욕이 나오던 그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울어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는 성령이 지배하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 되기 싫습니다. 제가 저런 목사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한번 제대로 된 목사 한번 돼볼래? 네가 진짜 사랑하는 목사 나를 대신해서 한번 돼주면 안 되겠냐?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네가 용서해야 돼. 제가 거기서 배운 게 뭔지 압니까? 100% 저쪽에서 다 잘못했어요. 나 잘못된 거 없어요. 100% 잘못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셔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래요. 저는 그날 깊이 깨달았습니다. 깊이 경험했어요.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그러면 용서해질 것 같죠? 진짜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요. 예? 기도하고 났는데 죽이고 싶어요. 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지배해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날 지배하니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입니다. 이런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용서를 우리가 합니까?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 후에 그 교회 사모님이 뭐 교회 전도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뭐 애도 낳고 그래갖고 교회가 막 풍지박산 나고 깨지니까 제가 또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살더니 진짜 꼴값들 떠네. 판단해서 얻어맞고요. 또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의 종자는 어쩔 수 없구나. 정말 죄의 종자구나.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 여러분 다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무슨 사랑할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날부터 진짜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요. 두 인간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좀 나빠지잖아요. 그럼 진짜 용서한 사람은 그 사람 눈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눈을 돌립니다. 못 봅니다. 못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만 기억하지 내가 준 상처는 기억 못하잖아요. 예? 어떤 때 진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말 한 기억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데 저쪽에서는 그냥 꼬기꼬기 다 가지고 있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아멘.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네 죄를 너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가서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경험한 후에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방법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간증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보기 원하는 분은 제가 여기 놔두고 갈 테니까 카피해서 보세요. 이 간증문은 어떤 간증문이냐면 브라질의 유진영 자매라고 유진영 집사라고 그 자매 간증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교회 안에서요 한 권사님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것도 2년 반 동안이나 그냥 꼬이꼬이 가슴에다가 넣어놓고 아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년 반 전에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 쫄딱 망해서 교회에서 누구한테 그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아픔을. 그랬더니 그 아픔을 얘기한 자매가 가서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 조심해라. 걔 쇼하는 거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근데 뭐 하여튼 브라질에서 저 남미 쪽에서 돈 확 떼먹고 미국으로 싹 도망온 사람들이 막 허다했대요. 혹시 이 교회는 없죠? 있으면 회개할지어다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떼먹고 도망온대요. 그러니까 걔도 일부러 부도 났다 그러고 쇼하는 거니까 조심하라. 애들 셋하고 아파트 13층에서 날마다 뛰어내려 죽을 여기 써 있어요. 자살만 하려고 그러던 그 자매가 예?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목사님하고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자매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게다가 결정적인 말씀이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얘기할 때 이 자매가 못 견뎌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맨 처음에는 카톡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권사님을 2년 반 동안 미워하고 있었다. 그분은 몰랐죠. 속으로 미워했으니까. 겉으로 날마다 웃으면서 권사님 그랬으니까 모르지.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네? 근데 그 권사님하고 화해하고 허그하고 눈물 흘리고 이 자매가 이 간증문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데 네가 그 사랑하는 딸을 정죄하고 있냐, 왜 판단하고 있냐, 자기가 지옥이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자매가 눈이 실명이 됐던 자매입니다. 라식 수술을 브라질에서 했다 눈을 한쪽을 실명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0.01%도 눈을 뜰 확률이 없다, 이식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한국에 나가서 한국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0.01%도 눈을 뜰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붙들고 울면서 내가 죽으면 내 눈을 뜨게, 내 눈을 빼서 너한테 줄게. 그래서 엄마 눈 빼준다 해서 엄마 돌아가시면 그 눈 받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던 자매였는데 그 권사님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주일 아침인데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딸들에게 와서 글을 가지고 야 한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뭐 이게 무슨 자야 엄마 막 이러고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서 옆에 있다가 신기하긴 하지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시신경이 0.01%에도 살아있으니까 그게 눈이 뜨지 어떻게 눈이 뜨냐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서 받아와봐 그래갖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 자매가. 근데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교회 식구들이 5명이 있었어요. 거기서 눈을 뜰 확률이 0.01%도 없는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나 놀랍다. 거기 뭐 포르투갈어로 무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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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무이또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와 이런 감탄사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어떻게. 그 자매가 금요일 저녁에 헌금을 이렇게 보따리로 가져왔는데 그냥 뭐 1천 뭐 1, 2천 불이 아닙니다. 아깝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 베풀어 주신. 근데 이 자매가 그 간증 끝에 뭐라고 간증문을 썼냐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걸음 걷는 게 마치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다. 여기 그렇게 썼어요.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다. 이 자매는 18살 때 예수 만난 자매예요. 예? 근데 진짜 예수를 제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사는지 몰랐던 자매죠. 임자를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눈을 뜬 걸 제가 간증하라 그랬어요. 그 집회 기간 동안에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랬겠어요. 근데 그 자매가 빚쟁이로 있을 때 그 빚을 진 사람이 처음에 왔다가 그 자매 간증을 듣고 그날 막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막연하고 저 먼데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다음에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까?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그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자매가 그런 용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중심으로 너희도 각각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또 이래요. 우리가 늘 이게 속는 거예요. 영적인 게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라는 걸로 알아요. 마음 다해도 안 돼요. 성경대로 합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주님이 뭐라 하셨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누가 알리야마는 하나님은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니라. 온 세상의 만물보다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부패하고 썩은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또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속에서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 그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러운 마음, 타락한 마음, 썩을 때고 썩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합니까? 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DNA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도 하고 관계도 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지혜도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눈 귀는 육신입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알 수 없다. 마음과 생각은 인간의 정신세계의 혼입니다. 알 수 없다. 10절에 뭐라 그랬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 뭡니까? 통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과 마음이 왔다 갔다 통하는 사람이 된다. 통하는 사람. 진짜 사랑이 뭐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살면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50년 살고 헤어지는 부부도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 너희 중심에 내가 부은 나의 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요, 저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쓰레기 복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사람도 쓰레기예요. 예?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 예? 뭐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여러분 한번 내려놓으려고 해보세요. 내려놓아지나? 안 내려놓아집니다. 내려놓아져서 내려놓아지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아니요. 복음은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 조금만 어떤 인간관계가 걸리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면서 관계를 다 작살내버리고 이러는 나는 그래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빼놓고 나오는 건 다 죄의 쓰레기들이에요. 그 육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무엇이 다 튀어나와도 거기서 나오는 건 다 죄입니다. 선한 것이든 의로운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좋아 보이는 것이든 다 죄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제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누구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십 년 예수 믿고 순교하기 직전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에요. 고백. 결론을 지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임재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찬양만 같이 불러도 막 가슴이 뜨거운데. 제가요 이 마태복음 18장을 또 한 번 경험한 적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간증할게요. 구역 예배를 가는데 우리 작은 아들을 이렇게 앞에다 태우고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리고 저 태식 목사를 뒤에다 태우고 구역 예배를 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웽 하고 나는데 막 엄청나게 크게 나더라고요. 아, 그 오토바이 소리 꽤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꽝 하고 박아버렸어요. 제가 딱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는데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바로 일어나서 막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애들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하나님 찾았을 것 같다고. 내가 그 정도 믿음이면 뭐 세상이 변할게. 막 내 애들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작은 애는 한 2m쯤 날아가서 떨어져갖고 울고 있어요. 가서 얼른 가서 막 만져봤더니 귀 있는 데만 조금 파랗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애를 막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저 태식 목사가 뒤에서 와갖고 발로 차면서 아빠 왜 꽝했어?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살았구나 이놈도.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해라. 조건 없이 용서해라. 그래서 제가 다 용서하려고 결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 식구가 가다 사고 나는 현장을 봤어요. 그 사람한테 오토바이를 확 뺐더니 야 빨리 병원에 어? 모시고 가야지.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뭐 하는 짓 하는 거야. 그리고 오토바이를 뺐더니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마침 제 선배 형이 아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선배가 하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다 찍었어요. 돈 다 저기하고 그 형제는 막 얼굴도 이렇게 벗어지고 팔도 다 벗어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간호사 보고 부탁을 했어요. 치료해 주라고. 그리고 우리 돈 들여서 다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선배 형이 이러더라고요. 야, 너 기적이다. 아무 일 없다. 그런데 그냥 입원하고 싶으면 한 5주는 할 수 있어. 네 맘대로 해. 그냥 5주 끊어줄게.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형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5주를 입원해. 너 교통사고는 몰라. 후유증도 있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 밖에 나와서 그 형제의 간호사가 이렇게 치료해 주고 다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싸매고 다 붕대로 감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병원 문 앞을 나서면서 제가 웃으면서 형제 가도 돼. 우리 아무 이상 없어.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한 30m쯤 갔는데 막 뛰어오더니 내 손을 꽉 잡더니 자전거는 다 부서져서 못 쓰게 됐고 엑스레이비도 치료비도 한 푼도 달라고 왜 말을 안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너 용서하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면 돈 받지 내가. 그랬더니 집 주소를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집에 올 필요 없어.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래요. 교회를 가르쳐줬습니다. 그 주일날 그 형제가 가족들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날 기다리고 있는데 야,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좀 생각 좀 나십니까? 그냥 깜깜해요? 성경 읽으면 뭐해? 예? 제대로 읽으셔야죠. 그러면 예? 그리고 그 예?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받고 경험하고 이런 건 뭐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빛이고 영이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거예요. 엠마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막 불같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간증을 했냐면요. 맨날 지식으로 말씀 전하면 뭐예요? 하나님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엉터리로 살면서 그런 거 말고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행복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상처를 준 사람들, 마음 깊이 우리가 간직하게 된 아픔과 고통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용서를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용서로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사 한인 교회가 그렇게 지체들이 서로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깊이 깊이 주님 앞에 참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